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천지창조가 주는 믿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접어들어서 1월 11일부터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신약만이라도 읽도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까지 다 읽으셔서 완독하신 분이 현재 16명입니다. 신약만 한 분은 또 한 4명 정도 되고 이렇게 신구약을 12일 만에 완독한 분도 계시고 하여튼 한 달 안에 이렇게 많이 다 통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완독한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은 놀라운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구약의 첫 번째 책, 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교훈,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 첫 번째가요. 나의 삶을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전의 상태를 어떤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전의 상태를 혼돈하고 정돈되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죠. 공허하며 속이 텅 비어 있고 내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흑암은 어두움을 말하고 빛이 없는 상태죠. 여러분 시골에서 저는 경험해 봤는데 달빛이 없는 밤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움입니다. 달빛이 있으면은 랜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달빛이 없는 저녁은 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꼭 랜턴이 필요하죠.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을 정도로 흑암입니다. 어두움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창조 때의 이 상황이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의 상태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자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경된 자는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혼돈과 어둠과 공허한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에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의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내 삶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날마다 날마다 나의 삶을 운행하십니다. 내 삶의 빛이 희미해지고 내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운행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내랑 차를 타고 가면 웬만하면 제가 운전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피곤한 정도로는 제가 맡기지 않았었는데 운전을 하고 장거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의 컨디션이 오른쪽 다리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를 세우고 제 아내의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주 편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있죠.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는데 왜 진짜 그랬을까? 왜 나만 운전해야 한다는 그 고집을 해야 했을까?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맡기지 않으면 누가 고생이에요? 저만 고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참 그것도 고집이에요. 완고함입니다. 어쩌면 내가 나 스스로 뭔가를 운전하면서 내 인생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고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을 맞이하고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운전대를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인도하시는 분은 나다? 여호와이시니라. 자, 시편 37편 23절 2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까 말까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운전해서 운행하는 삶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생각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를 살펴보면은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과 하늘과 바다와 또한 셋째 날은 땅과 채소와 과목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가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생각 가운데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질서 가운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삶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은 우리가 앞설 수 없는 것이지.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남편 믿음이 아주 약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든 재산을 그 사업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참 좋겠지만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남편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사업이 잘 해결되고 번창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고 남편의 믿음이 좋아지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없지 않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아내 집사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업과 경제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 남편 사업 물질적 축복 이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적인 것 우리의 가정 나의 남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도 직전에 있는 그 사업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해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 그걸 따라갈 수 없죠. 얼마나 높고 높은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가정을 위한, 나의 삶을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이 너무나 깊고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창조를 하나님의 지혜란 계획, 치밀한 계획과 순서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천지창조가 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 세 번째는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집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있으니까 세 번째 대집 끝나면 설교 끝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자, 1장 11절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1장 11절, 12절, 21절,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그것을 가지고 보기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장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들풀도 있고 잡초도 있는 거예요. 공작새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파리와 모기도 있지 않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안에는 많은 다양성을 허용하시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나와 다른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르면 싫어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죠. 남 매사에 정확한데 너는 왜 그리 흐리멍텅하냐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뭐 있으시면은 오늘 이 시간 가슴이 뜨끔하겠지. 아우 나도 저런 말 했었는데 나는 매사에 뭐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흐리멍텅하냐 난 부지런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게을러 빠져가지고 나와 다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들어올까요? 내 마음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만큼 좁아 터져서 그렇죠. 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크지 못하고 좁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작다 보니까 수용할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각기 다르지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달라? 너 왜 그런 그냥 그 모양 그 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정죄 판단하지 않으셨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지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각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는 이쁘고 너는 싫고 이게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다르게 지음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것이 오히려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지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지창조가 주는 믿음의 교훈은 충만한 복을 받고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과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과 이 모든 것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더 구할 자격이 있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욕심은 내려놓을지라도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만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충만함의 근원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모든 충만의 근원이시고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공급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충만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내용을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좀 그려질 거예요, 그죠? 좀 그려질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생도 중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체주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뭐 종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러면 너의 집에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웃으로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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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그릇마다 가득 가득 차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릇이 떨어져서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어서 기름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없나이다가 아니라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빈 그릇이 준비되듯이 우리들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득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밭을 가지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고갈되지 아니하고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